언행 불일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집을 저녁에 다 사용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좀 늦은 시간에 가서 아이들이 다 자고 있었는데 주방에 이렇게 쑥 한 봉지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좀 오래되고 해서 이제 먹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쑥들이 좀 섞여 있는 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연고인가, 이게 웬 쑥이지? 라고 해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둘째 예준이가 식당에서 이제 그날 주일 점심에 식사하고 나오다가 여기 미금역 지하철역 근처에서 이런저런 채소를 파시는 야채를 파는 할머니를 보고 제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 채소를 다 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희 그 예준이가 그런데 제가 지갑을 놓고 와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죠. 좀 사고 싶으니까. 근데 아내도 현금이 없어서 결국은 함께 있었던 누나, 저희 예인이의 돈을 빌려서 그 쑥 한 봉지를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모르겠어 라고 그러더니 그러다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좋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되게 멋있다라고 칭찬해줬습니다. 뭐냐면 돕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그냥 불쌍하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실천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크고 좋은 일이다, 멋진 일이다라고 칭찬해줬습니다. 물론 계산은 확실히 할 겁니다. 4천원 갚도록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꼭 돌려주라고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한 일이라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작은 일이죠. 이렇게 무언가 작은 일에도 선한 일, 착한 일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놓치거나 떠올리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또 담전한 그러한 따뜻함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한 가치와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정말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고 감동하면서 반응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선행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죠.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모두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그러한 세상의 현상, 그러한 특성을 함께 공유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제목을 통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님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약 AD 45년에서 47년경 정도로 보거든요. 그 시기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생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활발하게 퍼지고 있었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것들에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죄악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해당 교리가 조금씩 오해를 받게 되며 곡해가 되는 현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 이후에 거룩한 행실보다는 구원 받았다는 사실과 은혜에만 집중해서 거룩한 행실, 실천하는 믿음 등의 모습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특별히 지적했던 것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응당 보여야 하는 거룩한 열매가 없는, 실천이 없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인 믿음이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그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도 극히 적었던 그 모습을 지적하며 그런 믿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펜을 든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즉 아무런 효과나 능력이 없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 인정하는 것도 그것만으로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결단하고 다짐한 것만으로도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식, 인정, 그리고 결단한 상태를 내가 진짜 믿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임을 야고보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죠. 야고보서는 바로 그러한 지식과 인정 그리고 결단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그것이 온전한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가르침에서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아오셨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행위나 성취와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두 분이 사용하시는 행위 혹은 일의 정의가 조금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쌓아 인정받기 위한 기능적이며 자기 위시적인 행함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점을 넘기며 내가 학습점을 받으면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더 큰 인정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일을 금지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행위중심적인 구원관을 지적하고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의 가르침은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여 그분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모든 것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실천, 행동이라는 반응으로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행동이라는 반응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 참된 믿음은 또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행동과 행함을 낳는다는 것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기필코 꼭 기회가 있을 때 나는 꼭 실천하리라 다짐도 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거기에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에게 그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 깨달음이나 지식, 동기부여나 격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현대 크리스천에게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알았으면, 진짜 믿는다면 행동할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와 경건생활 그리고 수많은 나눔 속에서 말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는 그 실행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안타깝게도 사는 듯합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죠. 안타깝지만 여러분도 이러한 부분에서 스스로 인정하시며 아, 참 답답하다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 반만이라도 일상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학업 속에서 살아낸다면 참 좋은 세상, 주님 부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고백이 행동과 다른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세상은, 그러한 것은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꾼다면 실현될 수 있겠죠. 영적 언행 불일치라는 문제를 안고 사는 현대 크리스천 중에서 우리 지구촌에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영적 언행일치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언행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말씀 본문과 또 그 중에서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행일치를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야고보 선생님은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이 동반되는 믿음이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이신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일화를 꺼내왔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실천 중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그 외아들 이삭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행동이 가장 어려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져오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한 이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알 같고 밤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 장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엉뚱하면서도 좀 과하다 싶은 명령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혹은 어떤 직무나 어떤 제사의 일이나 그런 일에 헌신하게 서원하듯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동물을 잡아 죽인 후에 그 몸을 각떠서 불태워 죽이듯이 진짜 산 제물로 제사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 저도 아시다시피 애가 셋이잖아요. 자녀 있는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참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생명 그 중에서도 누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죠? 사람, 인간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어디 가신 거죠? 이 명령하실 때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병덕이 생겨지신 걸까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멘! 주여 어서 받으시옵소서 라고 바치실 분 몇 명이나 되실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러실 리도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예인이나 예준이나 예온이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하신다면 세 명이나 있으니까 한 명 정도는 이라고 제가 고민이라도 할까요? 아니요. 저는 당장에 죄송합니다. 저의 고백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1절에 뭐라 말하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고서라고 말합니다. 바치고서. 바치려고 해서, 바치려고 마음을 먹어서, 바쳐야 하는 것을 알고 결단해서, 아니요, 실제로 바친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바쳐서, 바치고서. 창세기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진심으로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급히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리셨을까요?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그렸죠. 급히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휘어잡는 모습처럼 진심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진 22절과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고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를 경험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시작됐습니다. 보아서 경험해서 믿게 됐습니다로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과의 여러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을 믿으니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고백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행동을 끌어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떠한 것이라도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은 오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밀한 관계, 동행을 통하여 쌓여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날부터 이렇게 극단적인 명령 주신 게 아닙니다. 이삭을 주시고 바로 1년 뒤에 돌 지났으니까 이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 믿음이 쌓일 것을 허락해 주신 후에 때가 차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 더 확고하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이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을 확인하시고 확정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친밀한 가운데 쌓은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위대한 행동을 이끌어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친밀함, 그분과 나누는 그 친밀함이 한 겹씩 한 겹씩 쌓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셔서 그 한 겹씩 쌓였던 친밀함이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지 않으면 그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합시다. 친밀한 동행을 통해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언행일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그래서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향해서 단무지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단무지? 옛날에 많이 썼던 건데요. 어떤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부를 때 조금 이제 놀리듯이 아니면 조금 좀 저속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단순, 무식, 이건 좀 그러네요. 지, 라에, 리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단무지예요. 조금 저속해서 제가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걸 줄여서 단무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단순이라는 것을 약간 무식과 연결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다, 무식하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되게 단순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되게 기분 막 좋으시나? 활짝 웃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분 상할 때도 있더라고요. 단순하다는 것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단순하다는 것에 믿음과 연결지었을 때 정말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그 안에 쌓였던 강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전한 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셨으니 바쳐야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견고하지만 단순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설명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상상하거나 그럴 거야,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그랬을 거라는 기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쌓아올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돌아오겠다 안 하시죠?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드렸는데 함께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속에서 그분의 능력, 신실하심, 사랑, 보호하심, 돌보심, 공급하심, 책임지심 등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경험하며 그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주 견고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의 머리는,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 어떠한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논리로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의 선하심을, 능력을, 사랑을,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하자. 단순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은 단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꼭 지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계산기입니다. 너무 계산기를 두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막 순수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회계사나 검사 혹은 사업가로 변신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제 고백이에요. 아, 그것까지는 제가 고려해보지 못했는데, 계산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번 계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들겠는데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약하려고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그분 그대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쌓여간 신뢰 속에서 지금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은 경외의 대상임을, 모든 것의 주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군대에서도 명령 내리면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전쟁 시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단순해집시다. 자, 언행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교훈은 즉각 그리고 그냥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즉각 그리고 그냥 행동하라. 본문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결단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즉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창세기 기록을 살펴보면 그 기록에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그 짧은 구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2절까지의 내용, 바쳐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절에서 그 바로 다음 행동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했을 물품을 챙기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바로 발견할 수 있죠. 1절, 2절, 3절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의 행동에 어떤 질문이나 일말의 망설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단순히 이해한 아브라함은 즉각 바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거든요. 친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소리를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 명령을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음과 동시에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면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며, 바로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 바치라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십시오. 라고 약속 붙들고 거룩한 척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단순함은 그마저도 생각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명령에 단순히 순종함으로 즉시 행동에 옮겨버렸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무시하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나누어 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보고자 하셨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견고한 무한 신뢰였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명령이나 감동에 나의 생각과 경험, 나의 지식과 상식, 세상의 지혜나 기준 등을 자꾸 섞는 습관이 있습니다. 계속 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상식을 아시고 고려도 하시고 배려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도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이나 기준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때로는 무모하게 명령하시며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금씩이요. 매번 그러신 게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실화 하나가 있습니다. 휘튼 칼리지 동문인 다섯 명의 남자 청년들이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역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사명감에 똘똘 뭉쳐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한 해안가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내립니다. 그들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호위할 수 있는 권총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 청년들한테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미국의 본토에서 찾아본 건데 그 해안가에 그들이 호신용으로 줬던 권총을 손에 쥐고도 한 발도 쏘지 않고 무참하게 죽임당한 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온 전역에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정말 비극적이며 정말 인재들을 낭비했다라는 끔찍한 사고의 뉴스로 막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섯 명의 청년들의 아내들이 모두 다 한 살에서 두 살 정도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다시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요. 그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도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고 막 사명감이 불타오른다 하여도 상식적으로 이 가야 한다라는 그 부르심과 그 감동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주변도 그렇고 본인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죠. 이 아우카족은 여자를 죽이는 행동은 참 비겁한 것이라 생각하고 여자는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이 다섯 명의 아내들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즉시 순종하여 훈련받고 그 땅을 다시 밟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명의 휘튼 칼리지 남자 청년들이 순교한 지 36년이 흐른 1996년 6월 11일 아우카족이 지내던 그 지역에 티네노라는 마을에서 신학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75명의 아우카족 크리스천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 크리스천 중에는요, 휘튼 칼리지의 다섯 명의 청년을 살해한 다섯 명 중 세 명이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부르심의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던 다섯 명의 청년과 그들의 아내들을 통하여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짐 엘리엇과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계산하고 망설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내 생각과 상식, 경험과 지식,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연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믿음의 순종, 실천을 망설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도전 한번 해주실래요? 즉각, 그리고 그냥 순종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는 믿음입니다. 말과 생각, 지식과 결단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온전한 실천, 온전한 행동으로 나타나 보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보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늘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과연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영적인 언행일치를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믿는다는 고백이 너무나도 철저히 내중심적, 자기중심적인 고백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분을 친밀히 경험하여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진정한 실체이심을 믿고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걸 믿고 그 모든 것의 중심임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아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단순히 즉각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명령,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실천, 순종,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교회 안에서 드리는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같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에게 던지는 자문입니다. 영광의 주님이라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주님 말씀에 진리고 난 순종하겠다고, 난 그걸 따라 살겠다라고 아무리 찬양하고 고백해도 예배에서만, 찬양에서만, 그 고백의 시간 안에만 머무는 고백이라면,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은 흔들어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해도 넘어지고 내 인상이 우당탕탕, 내가 보기에도 탐탕치 않게 흘러가도 작은 것에서부터 내 고백 그대로 실천해 보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중간에 망쳤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실수 많이 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것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실천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경험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도 작아 보여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해보자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이적,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즉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실천했을 때 경험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심 3일로 끝나버립니다, 목사님. 지겹습니다. 괜찮습니다. 3일에 한 번씩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동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